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왕노릇도 오래 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영토도 최대한 확장이 되었던 최대로 확장되었던 그런 아주 부강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왜냐하면 너무 세력이 크니까 큰 소리를 치면 주변 나라들이 다 벌벌 떠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바알의 힘을 바알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부강해졌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한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과 입을 맞추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가지로 이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 헛된 일이다.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아주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거 금방 사라지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비록 아주 부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이것은 절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코 영원하지 않은 그런 일에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바알이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길러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구주시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은혜로 보살펴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여정 동안 내내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양식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자기들의 존재가, 또 자기들의 역사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존재 유지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거다.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시는데 잔인하게 심판하세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마치 맹수가 사냥을 하면 짐승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자, 표범, 새끼 이런 곰, 암사자, 그리고 들짐승. 이 들짐승이 마치 어린 짐승을 사냥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뜯어먹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주 무서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거는 마치 동풍이 불어오는 것과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은요, 건기 우기가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요, 우기 때는 비가 와요. 우리 그러니까 늦겨울부터 초봄 정도까지가 우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겨울과 봄이 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겨울에만 비가 오고요. 그리고 우리 봄 여름 이럴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사시사철 비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비가 오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건기가 되면 우리는 왜 여름에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이 동네는 동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밑으로는 1년에 한 번도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원래 메마른 데다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풀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나라가 다 누래져 버려요. 오늘 본문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말라버려요. 비도 오지 않고 이제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15절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광야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주신 곳이에요. 왜 가나안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우정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가지 못한 여정을 하나님이 40년 뒤에 그 길로 또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요단 동편 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요르단 땅을 통해서 여리고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거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와요. 본래는 아무리 메마른 땅이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아무리 메마른 땅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메마르지 않았어요. 다 먹고 살고 풍성한 복을 누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서부터 온 세상을 메말리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그 심판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쪽에서 태풍 불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고 여름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건기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불어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런 광야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거 자연스러운 것 아니고 여호와의 바람이다.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다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다 산산조각 내게 될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자표범 새끼 이런 곰처럼 그렇게 암사자처럼 그래 이 맹수가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냥하실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심판 모습이요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요 아수르는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거나 이렇게 잔인하게 포로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로잡은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부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정복하면 다 죽이고 그나마 남은 사람은 먼 나라로 끌어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하고 또 이 땅에는 다른 정복한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살게 하고 그래서 아예 그 부족, 그 종족의 씨앗을 다 말려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시기를 그런 이 맹수 같은 그런 들짐승 같은 그런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이런 곰 같은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바알의 종로로 탄 자기 욕망의 종로로 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세요. 사람들이요 심판 싫어합니다. 요즘은요 심판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요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요 사랑밖에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이 없는 형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옥이 없는 천국이에요. 이를테면 심판 없는 구원 이게요 우리 시대가요 복음을 얼마나 어그러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가지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에 심판에 대한 경고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아수르가 밀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거든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지파들은 아수르에 망할 때 남쪽으로 도망와서 이 남유다에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지파의 맥을 이었고요. 실제로 흩어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만 돌아왔지 아수르 포로에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철저하게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약해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모자라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패배할 거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한 200년 돼요. 한 200년 동안 베델과 다노의 금송아지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감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을 주장하시면서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죄와 불의는 결코 지워질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자가 저장되었나니 죄는요 용서받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죄와 불의가요 결코 지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같아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요즘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제왕절개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이때 무슨 제왕절개가 있었겠어요? 해산할 때 아이가 안 나오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14절은 조금 어려워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셔도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망한 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 니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는 우리 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면 그 하나님께 좀 기대에 부응하고 뭔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뭐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속에서 불이 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속이 미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인 것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믿음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